이준영의 보물상자. 그냥 근거가 있는 얘기는 아닌데요. 5월 하면 찬란한 5월 같은 느낌이 들고 6월 하면 뭔가 빛나는 6월이라는 느낌이 드는 것은 뭐 저만의 생각이겠죠. 6월엔 뭔가 좀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길 바라면서 오늘 또 이준영의 보물상자에서도 정말 좋은 보물들을 많이 캐가게 되길 바랍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뭐 그 달 5월, 6월, 3월, 12월 어느 달 특별히 좋아하는 달이 있으세요?
저는 아무래도 가을을 좋아해서 그런지 네네. 10월
달,
11월 이때를 참 좋아합니다.
젊은 분들은 그때를 좋아한다고 그래요. 아, 10월, 11월 예. 이제 눈이 올듯 말듯한 늦가을. 네. 연세가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봄을 좋아하시고 좋아하시죠. 그런 것 같아요. 여름은 좀 더운데. 예. 더위는 괜찮으세요?
저희는 더위 좀 타요.
타요? 예, 올 예. 여름 좀 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요즘에 예, 하더라고요.
그죠?
단단히 대비하려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 어떤 얘기 준비하셨어요?
예, 이제 6월이 예, 시작되어서요. 네. 최근 세운 반들 좀 골라봤습니다.
아,
오늘은
그래요?
특별히 예, 우리나라 연주자들이 많네요.
네, 그렇습니까?
네.
자, 첫 번째 음반은
첫째 음반은 예. 이제 거장이죠. 트레버 피노크가 이제 네. 70대 중반의 나이에
벌써
예, 예, 벌써 그렇죠. 생애 처음으로 예, 바흐의 평균율 클라비오 곡집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많은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아니, 트레버 피노크가 바흐의 곡을 처음 했다니까 좀 이상한데요.
그러니까요.
그동안 뭘 하셨어요, 그러면? 음악을 그렇게 하시면서?
아니, 사실 그동안 뭐, 관현악 모음곡,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또, 뭐, 파르티타, 뭐, 인벤션 이런 곡들은 다 녹음하셨죠.
예, 예.
평균율만 안 하고 있었는데,
정작?
예. 내지를 직접 썼는데, 네. 읽어보니까, 이제, 꼬맹이 시절에 평균율이라는 곡을 처음, 알게 된 이후 60년 이상 연주하면서도 네. 계속 녹음은 망설이고 미루고 하다가 이제 내가 뭔가 이 곡을 그나마 좀 이해하고 녹음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네. 들어서 이제 하게 됐다는 그런 아주 뭐랄까요 좀 감동적이라면 감동적이고 소박한 이야기가 담겨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평균적 클라이버가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음악적으로 봤을 때.
어렵죠.
네. 아, 그래요? 당대 워낙 흔하게 듣다 보니까.
네. 모차르트 음악과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처음 들어볼 때는 그렇게 어렵게 안 들리지만 직접 연주를 해보고 악보를 들여다보고 공부를 해보면 할수록 점점 더 어렵고 끝이 없는 작품이라는 네네. 걸 느끼게 됩니다. 그 24곡, 48곡 이 모든 그 작품들이 그 안에 그 당대의 과거와 심지어 네네. 그 후의 미래의 음악 양식들이 다 담겨 있어요. 아. 그래서 이 곡을 이해한다면 사실 그 음악사 18세기에서 17세기에서 거의 19세기에 도달하는 음악사 전체를 이해하는 네네.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아, 그렇군요. 그냥 그 평균적 클라비오 악보를 보고 연주하는 것은 그냥 음악일 수 있겠지만 거기 들어있는 그 역사라든가
네.
바흐가 얘기하고 싶었던 메시지까지 다 찾아내려면
네.
이 한 곡만 가지고 평생을 연구해도 모자라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네.
그래서 베토벤 같은 작곡가도 학생들이 오면 무조건 평균율 클라비오부터 시작하겠죠.
네네.
자신도 물론 평생 쳤고요.
클라비오 이 안에 있는 그 여러 가지 이야기 외에
네.
이 손가락을 움직이는
네.
그 훈련 방법에 대한 것도 여기 다 들어있는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교육용 작품이거든요. 아, 근본적으로. 네. 예. 쇼팽도 죽을 때까지 평균율 클라비오 곡집을 툭 하면 치면서
네네.
이런 곡은 잊어버려지지도 않는다면서
네네.
예, 감동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가락의 움직임이 원을 할 수 있도록 쇼팽이 만든 연습곡도 그런 의도로 시작이 된 거죠?
그런 의도도 있겠습니다만 쇼팽은 이제 거기에서 한 차원 더 나가서 콘서트형 작품으로 썼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네네네.
다만 이제 바흐의 평균율 클라비오 곡집에서 감동을 받아서 자기도 한번 이런 곡을 써보고 싶다고 쓴 곡이 프렐류드죠.
그렇군요. 자, 트레버 피노크의 이번에 합시코드 연주는 뭔가 그 전에 다른 분들하고 다른 점을 발견했습니까?
그게 들으면 들을수록 뭔가 특이한 점은 없는 것 같은데도 네네. 계속 빠져드는 매력이 있는데 그 이유가 전체적인 그 곡들을 개별 개별 곡도 물론이지만 좀 더 거시적이랄까 네네. 넓게 바라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악기는 물론 합시코드
합시코드를 썼습니다. 예, 예. 한 곡 들려드릴까요?
네네, 듣죠.
평균 클라비 곡 중에서 좀 발랄한 곡으로 일부러 첫 곡이라 골라봤습니다. 3번 C샵 단조 프렐류드 푸가를 트레버 피노크의 새 연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평균율 클라비오 곡집 1권 가운데 프렐리드와 후가 C샵 장조였습니다. 트레버 피넉의 합시코드 연주였습니다. 합시코드 연주를 듣다 보면 마지막 끝날 때 어떤 건 무슨 부딪히는 소리가 드럭한 소리가 나는데요.
네, 액션에서 나는 소리죠.
아, 그래요? 그
줄을 뜯고 내려오는. 아, 사실 피아노도 그런 소리가 납니다.
그래요?
네, 가까이 귀를 기울여 보면 네, 소리가 나죠. 다만 합시코드보다는 좀 덜 나죠.
예. 이번에 트레버 피넉이 쓴 합시코드는 아주 오래된 악기를 썼나요? 아니면?
오래된 악기 카피를 썼다고.
카피를?
예, 예. 잘 복제된 악기가 아주 음색이 아름답습니다. 아마 플랑드르 계열 악기 카피 같아요.
네네. 예. 뭔가 악기 소리가 좀 더 좀 강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좀
제가 보기에는 악기 음향이 강하다기보다는 네. 지금 볼륨이 너무 컸던 것 같아요. 예. 본래 하프시코드는 이거보다 네, 훨씬 작은 소리를
내죠. 글쎄 말이에요. 예. 예.
왜냐하면 옛 악기들은 배음이 있기 때문에 크게 들으면 좀 거칠게 들려요.
네네.
그러니까 실제 음향하고 비슷하게 들을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뭔지 알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들리지 않아야 될 소리까지 들리게 되는.
그러니까 배음이라고 해서 한 옥타브 높은 거나 낮은 음이 함께 올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네. 너무 크게 들으면 좀 뭐랄까요? 좀 지저분하달까? 그렇게 들릴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은, 아, 조성지 씨가 음반이 나왔어요?
네, 뭐 요즘 제일 많이 팔리고 있는 음반이겠죠? 네. 조성진의 도이치 그라모폰에서 내고 있는 이제 다섯 번째, 스튜디오 음반으로는 네 번째 녹음이 네네. 출시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한 작곡가의 곡만 한 건 아니네요?
네, 이번에는 사실 얼마 전부터 리사이틀에서 많이 묶는 조합인데요.
네네.
슈베르트의 방랑자 환상곡, 리스트의 삐단좀 이사라는 이 낭만주의 19세기 시대 아주 대작 두 곡의 베르크 소나타 20세기 작품을 엮어서 네네. 아주 인상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그 슈베르트, 또 알반 베르크, 또 프란츠 리스트를 배열한 걸 보면 이 순서는 뭔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겠죠. 예. 아마 조성진은 그 슈베르트에서 리스트를 거쳐 베르크에 이르는 음악이 시대와 양식이 많이 다르지만
네.
그 일관된 흐름이랄까 전통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묘한 게 베르크 소나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연주할 때는 굉장히 좀 뭔가 전위적이고 어렵고 예. 좀 날카롭게 들릴 때가 있는데 조성진이 연주하면 그런 곡도 뭔가 좀 부드럽게 들려요. 이게 연주자의 개성인 것 같습니다.
좀 감성적이니까 네. 예, 터치도 그렇고 점점 더 음악의 폭을 넓혀가는군요. 조성진 씨가.
그렇죠. 예, 네. 사실 이 방랑자 환상곡이나 피단조 소나타 리스트는 워낙 대곡이고 난곡이어서 아마 한 10년이나 20년쯤 후에 다시 한번 녹음한다면 또 더 멋진 혹은 또 다른 그런 연주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의도가 사실 보이지 않아요? 레코드 그라모폰에서 젊을 때의 예. 모습을 젊을 때의 연주를 담아놓고
네.
또 뭐 10년이든 15년이든 후에 몇 번에 걸쳐서 네네. 변화를 주려고 하는
그럴 수도 있죠.
그래 보이죠?
네. 슈베르트의 방랑자 환상곡도 사실 뭐 리히테르나 이런 피아니스트들의 연주를 들어보면 굉장히 역정적인데
네.
조성진은 생각 모르게 좀 단정한 느낌이 있어요. 이게 조성진이라는 연주자의 어떤 개성인 것 같아요.
조성진스러운.
네.
예, 뭐 대가의 연주가가 물론 연주가 좋지만 대가의 연주자는 연주자대로 좋고 그러나 그 대가가 될 사람이 젊은 시절에 연주해 놓은 것을 이렇게 음반 화해 놓는 것도 좀 중요한 그 자료가 될 것 같아요.
네, 뭐 개성이 다른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곡은 어때요? 방랑자 환상곡은?
어떻다는
네,
말씀.
일반적으로 그 우리 애청자들이 듣기에
네.
좀 어려운 곡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글쎄요, 전곡을 다 듣는다면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냥 기니까. 그렇지만 사실 그렇게 어려운 곡은 아니에요. 특히 또 피아노가 워낙에 화려해서
네.
슈베르트 본인도 이 곡을 써놓고도 이 곡을 제대로 연주를 못했다고 하는데.
아, 언제 작곡한 거예요 이게? 후반인가요?
중후반에 중기에서 후기로 넘어가는 시절이죠. 그래서 워낙 좀 피아노가 화려하게 움직여서 듣기 재미있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럴까요?
오늘 두 곡 준비했는데요.
네네.
방랑자 환상곡의 마지막 악장을 들려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 방랑자 환상곡이 이제 이런 제목이 붙은 이유는 이 슈베르트가 쓴 가곡 방랑자의 선율이 숨어 있어서 이 곡을 기본으로 근본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붙었는데 이 음반에는 센스 있게 요즘 조성진이랑 종종 연주하는 마티아스 게르나랑 함께 연주한 가곡을 또 보너스로 넣어뒀어요.
네네.
그래서 이 두 곡을 같이 들려드릴까 합니다.
네, 프란츠 슈베르트의 방랑자 환상곡 C장조 가운데 네 번째 악장 알레그로를 먼저 들으셨고요. 지금 들으신 곡은 역시 슈베르트의 방랑자 도시번호는 489번인데 마티아스 게르네의 음성과 조성진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이 두 곡은 관련이 있는 곡이죠?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네.
가곡 방랑자의 선율이 이 방랑자 환상곡 전악장에 다 깔려
그렇군요.
있습니다.
보통은 그 가곡이 먼저 작곡이 되고
네.
나중에 관현악곡이나 피아노곡이나 이렇게 편곡이 다시 작곡되는 경우가 많죠.
되게 그렇죠.
이 곡도 네. 마찬가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송어도
그렇죠.
그 리트로 작곡이 됐다가
네네.
나중에 오중주로 주제에 의한 주제와 변주로 작곡이 됐고
네, 맞습니다. 죽음과 소녀도 있죠.
그렇죠. 예, 네. 예. 방랑자 환상곡인데 우리 애청자 한 분이 며칠 전에 질문을 하셨어요. 근데 뭐
네.
방송 중에 갑자기 그 설명이 좀 길어질 것 같지 말씀 못 드렸는데 뭐 잘 됐네요. 환상곡이라는 것은
네.
언제부터 누구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환상곡은 기악곡 그리고 특히 건반 음악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장르 중 하나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기악곡은 성악곡에 딸려 있었어요. 독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네네.
그냥 노래를 그냥 건반으로 연주하는 것이 시작이었는데 그러다가 건반 음악이 처음으로 이제 르네상스 시대 후기부터 이게 독립된 장르로 성악에서 이제 어머니 품에서 벗어나서 독립하는 과정에서
네.
연주자들이 어떤 형식으로 연주를 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역시 건반 연주자는 예전부터 즉흥 연주 실력이 제일 중요했어요.
네네네.
지금은 많이 이제 사라진 영역인데
예, 예.
그래서 그 즉흥 연주를 펼치는데 그것을 자유롭게 펼치는 그런 즉흥 연주를 이제 악보에 담는 작업이 맨 처음 시작되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환상곡이죠. 문자
네.
그대로 연주자의 환상을 자유롭게 펼쳐낸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네네.
환상곡은 나중에 이제 형식화돼서 뭐 형식적으로 좀 이렇게 갖춰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근본적으로 또 상대적으로 항상 가장 자유로운 장르라고 보시면
네네네.
돼요. 형식의 제약이 없이 자유롭습니다.
그렇군요. 쇼팽의 즉흥 환상곡은
네.
즉흥적이고 환상적이면 약간 겹쳐지는 부분이 없잖아 있네요.
그렇죠.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즉흥 환상곡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사실 엄밀히 말하면 환상적인 즉흥곡이 맞는
그렇죠. 판타지 임플란트니까
제목이기 때문에 네, 뭐 두 가지가 사실은 같은 개념인데
예.
그걸 중첩함으로써 또 극대화시켰다.
이렇게
그런데
말이에요. 환상곡도 얘기했고 우리가 즉흥곡도 얘기했는데
네.
그 곡을 썼을 때 그
예.
제목은 작곡가가 붙인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작곡가가 붙이는 경우도 있고
즉흥환상곡 경우에는 어때요?
즉흥환상곡은 작곡가가 붙인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런 제목에 너무 네. 우리가 연연하는 것은 좀 불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렇죠. 사실 맞습니다. 특히 부제가 특히 그렇죠.
네네.
뭐 하이든 교향곡이 특히 그런데 하이든 교향곡도 제목이 없는 작품은 좀 덜 알려진 감이 있는데
네.
사실 진짜 걸작들은 부제가 없는 곡이 많아요.
뭐 쇼팽도 예. 왈츠가 많은데 예. 그 춤을 추기 위한 곡은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러니까 예. 왈츠라는 것이 시작이 됐지만 이제 음악의 한 장르가 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너무 집중하면 에너지 낭비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사실 부제가 작품을 금방 기억하고 찾기 쉽게 해주는 긍정적인 어떤 면도 있지만 좀 사람들이 상상력을 한쪽으로 너무 몰고 가는 네. 그런 점도 있죠.
우리나라에는 정말 많은 피아니스트들이 있는데 네. 특히 그 손여름 씨가
아, 예.
저는 보통 인물이 아니다 하는 생각이 가끔 들어요.
아유 물론이죠. 예, 아주
그 연주력도 그렇고 네네. 그 평창음악제를 끌고 가는 힘도 그렇고.
아주 영리하고 똑똑한 분입니다.
예, 그렇죠.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 가까이서 얘기해 본 경우는 우리 스튜디오에 나왔을 때 네. 한번 하고 평창에 갔을 때 잠깐 만난 것인데 네, 먼발치에서만 네. 봐도 이분이 보통 분은 아니다 앞으로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그럼요. 최근에는 또 TV에 출연한 이후에 대중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서
예예.
아주 인기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니 굉장히 희망적인.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좋아하는 피아니스트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힘이 있는 연주력이 있는 연주자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아 실제로 요즘 코로나 때문에 좀 주춤하긴 합니다만 보면 그건 누구나 그런 거고 사실 손여름이 외국 연주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해외에서도 굉장히 인정을 받는다고 봐야죠.
네네. 자 이번에는 슈만 곡을 연주했군요.
네, 손여름이 새 음반을 냈는데요. 이번에는 슈만.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작곡가래요.
그런데 네. 젊은 피아니스트 이제 젊지도 않죠. 김정원 씨도 이제는 이제 아주 젊은 축도 아닌데 그 피아니스트들이 슈만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죠. 예.
그 음악의 흐름이 있나요? 피아노를 처음 시작했을 때
네.
예를 들면 뭐 모차르트, 네. 베토벤, 그 리스트 이래서 뭐 나중에 슈만으로 가는 그런 과정이 있나요?
뭐 사람마다 좀 다르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처음에는 이제 모차르트나 바흐 같은 정말 고전으로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누구나 거쳐야 하는 베토벤을 거쳐서
그렇죠. 예.
그 다음부터는 대개 이제 쇼팽, 리스트, 슈만은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낭만적인 예. 음악가들 그리고 라흐마니노프는 어떻게 돼요? 다 가는 것 같지는 않아요.
라흐마니노프는 사실 아마추어가 치기엔 좀 버거운 작곡가죠.
네네.
그래서 쉽진 않습니다.
그렇죠. 네. 음악가들은 어때요? 반드시 가는 코스인가요? 지금 말씀하시는 음악가들?
그렇진 않죠. 이제 바흐, 네. 베토벤, 모차르트는 누구나 거쳐 가겠습니다만 그 다음부터는 뭐 사람마다 다르다고 봐야죠.
예.
가령 뭐 알프레드 브렌델 같은 피아니스트는 평생 라흐마니노프나 리스트는 거의 치지 않았고요. 예, 또 그런가 하면 그 반대의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네. 뭐 평생 베토벤만 치겠다는 분도 계시고.
아 그런 사람도 있죠.
네. 이번에는 어떤 곡을 연주했나요? 녹음을 했나요?
네, 슈만의 작품을 담았는데요. 역시 네네. 중심은 크라이슬레리아나하고
예.
환상곡 시장조 두 곡이 메인인 것 같습니다. 아라베스크도 있는데요. 그 내지를 손여름 씨는 글도 잘 써요. 내지를
아, 잘 써요.
예, 직접
그럼요.
썼던데 한글로도 썼던데.
어머니가 국어 선생님이죠.
예. 크라이슬레리아나가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작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크라이슬레리아나는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크라이슬레리아나와 환상곡 시장조는 모두 같은 흐름을 담고 있는데
네네.
슈만의 초기 작품입니다. 슈만은 그 항상 두 개의 자아를 갖고 있다고 스스로
네네.
얘기했잖아요.
예.
이 플로레스탄과 에우제비우스라는 하나는 격정적이고 하나는 그 어떤 고전적인 아폴로적이고 디오니소스적인
네.
그런 면모를 얘기하는데 슈만의 피아노 작품들 특히 초기 작품들은 항상 이 두 개의 자아가 충돌합니다. 그래서 항상 번갈아 나오거나 서로 이렇게 엇갈리면서 두 개의 자신의 어떤 분열된 자아를 피아노를 통해
네네.
표현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특히 여기에 더해서 이제 아직 열렬히 사랑하지만 맺어질지 이루어질지 알 수 없는 클라라를 향한 감정이 복잡하게
네네.
엮여 들어가서 젊은 사랑에 고뇌하는 젊은 천재 음악가의 어떤 몸부림이랄까
네네.
아니면 일기장 같은 격정적인 내면적 토로랄까 이런 것들이 담긴 작품들이 바로 이 오늘 듣게 되는 또 이번에 선여름이 녹음한 크레이슬라리아나 또 환상곡 시장조가 다 그런 작품들입니다.
네, 자 그 가운데 어떤 곡을 들어볼까요?
오늘 제가 고른 곡은 환상곡 시장조 중에서 2악장인데요. 물론 이 환상곡 시장조 전체가 다 클라라에게 바친 곡입니다만 클라라가 악보를 전해받고 가장 마음에 들었다고 했던 바로 그 2악장입니다.
네.
2악장 보통 빠르기 아주 힘차게라는 지시어가 적힌 2악장을 손여름의 피아노 연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로베르트 슈만의 환상곡 C장조 가운데 두 번째 악장 보통 빠르기 아주 힘차게를 손여름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네네. 혹시 청취자분들께서 그 손여름이 TV에 나와서 쳤던 그 터키 행진곡 변주곡 들려달라는
요청하시죠? 많은데 그거는 유튜브에만 있는 거고 음반은 없잖아요.
없죠. 예.
제가 사실 그래서 너무 네. 요청이 많아서 그 손여름 쪽으로 연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 그러셨어요?
그럼요. 네. 애청자들이 원하면 저는 예. 움직이니까. 그런데 그건 없고 네. 그건 유튜브 영상으로 보게 돼서 앞으로 유튜브 영상이 자료가 많기 때문에
예.
유튜브 영상의 음향만 네. 방송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런 방법이 있을
수도 있겠군요. 우선 급한 대로.
예. 그때까지는 뭐 아쉬우나마 볼로도스 연주로 예. 대신 들려드려야겠네요.
그 곡은 정말 엄청나서 예. 그런데 손가락 움직이는 그 모습을 보지 않으면 좀 감동은 좀 덜하죠.
네.
소리 듣는 거하고 손가락의 모습과 연주자의 표정을 같이 보는 게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예. 진짜로 그렇군요.
움직였죠, 제가. 네. 자, 이준영의 보물상자 함께하고 계신데요. 오늘 마지막 음반은 이분은 누군가요?
네. 한국계 첼리, 독일 첼리스트죠. 이상 앤더스가 김선욱과 함께.
아, 예.
또 김선욱 또 자기 아버지 또 음악 친구들을 불러 모아서 네네. 다양한 조합으로 정말 뭐 나의 음악 노트를 들려주겠다 뭐 약간 이런 느낌의 네네. 첼로 음반을 이번에 녹음해서 발표했습니다.
어디서 본 글이긴 한데 이상 앤더스의 이상이 윤이상 씨 이름을 따왔다는 게
네,
맞습니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네네. 밝힌 이야기입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지어주셨다고.
아 어머니가 예. 아, 본 이름이에요?
예, 본 이름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윤희상 선생의 작품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유롭게 들을 수 있나요?
그럼요. 예, 그렇습니다.
뭐 반대하는 의견도 없지 않아 있죠.
약간 정치적인 논란이 좀 있긴 하죠. 네네. 하지만 뭐 음악 작품은 음악 작품으로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요?
맞아요. 예.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걸 정치 논리로 얘기하는 분들이 계셔서 그냥 부딪히기 싫으니까 예. 좀 피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네.
언젠가 아주 오래전에 그분의 곡 가운데 고양이를 그린 그림 바이올린 연주곡이 있었어요.
네.
너무너무 이뻤던 생각이 나는데.
그 곡은 제가 들어본 적은 없는 곡인데 네네. 만약에 고양이를 그린 작품이라면 아마 만년의 선녀를 위해서 쓰신 작품이니까요.
그 작품이에요. 그래서 김남윤 예. 선생 연주회에 갔는데 네. 거기서 그 고양이를 그린 바이올린 작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너무 좋은데 그 이후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게. 선녀가 바이올린 공부할 때 선녀를 위해서 바이올린 곡을 많이 썼죠.
아, 그랬군요. 네. 자. 이상 앤더스는 어떤 첼리스트예요?
이상 앤더스는
젊으네요.
네, 아주 지성적인 연주자죠. 20대 네. 초반에 슈타츠 카펠레 드레스덴의 수석 첼리스트가 되었던 네네. 천재형 첼리스트인데 네, 그 악단을 그만두고 지금은 독주자로 널리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뭐 자주 찾는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도 네. 뭐 자주 얼굴을 볼 수 있었던 또 앞으로 보게 될 연주자입니다.
혹시 한국계인가요?
네, 어머니가 한국 분이에요.
어머니가?
그래서 이제 이상이라고 그렇죠. 이름을 지어줬죠.
나는 그래가지고 예. 아니 본인의 이름을 본인이 이상으로 줬다는 게 지금 이상해서.
아니, 어머니가 지어주신
그런 거죠.
네.
뭐 어머니가 좋아하신 거네.
어머니도 음악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 예. 아니 얼굴 사진 모습을 보니까
예 동양적 예, 풍모가 예, 있어요. 예. 네.
그 독일의 느낌도 있지만
네네.
그 동양인의 모습도 있어서 이 음반에는 어떤 곡들을 녹음했습니까?
다양한 작품들이 있는데요. 네. 두 대의 첼로로도 연주하고 또 아버지와 함께 하모니움으로도 연주하고 근데 역시 이 음반의 메인은 자신의 실내악 파트너인 김선욱과 함께한 연주입니다. 그중에서 아주 재미있다기보다는 굉장히 인상적으로 들은 드뷔시 첼로 소나타 가운데 3악장을 이상 앤더스와 김선욱의 연주로 들려드릴까 합니다. 네. 오늘 마지막 들려드릴 작품이
그렇게 되겠네요. 네. 이상 앤더스하고 김선욱 씨는 사실 다 독일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김선욱 씨는 영국 가지 않았어요?
원래 영국에서 이제 공부하면서 활동하다가 지금은 베를린으로 집을 옮겼죠.
네네. 네. 그러면 거기서 두 분의 연주가 많은 거예요? 거기도 한국에서는 한 번도 못 본 거 같아요.
한국에서도 두 분이. 많이 했어요.
그랬어요?
네.
제가 못 갔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김선욱 씨는 독주회를 많이 갔기 때문에.
네. 김선욱은 사실 독주자이기도 합니다만 아주 네네. 뛰어난 실내악 연주자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네. 예전에 가곡 반주도 보시지 않았나요?
봤어요.
네. 아주 잘하더라고요.
네, 오늘은 이상 앤더스의 첼로 연주와 김선욱의 피아노 연주를 광고 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준영의 보물상자, 상자 주인 이준영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CBS 음악 FM 강서구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두 시간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끝곡은 드뷔시의 첼로 소나타 가운데 세 번째 악장을 이상 앤더스의 첼로 연주와 김선욱의 피아노 연주 들으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내일 아침에 9시에 만날 것을 약속드립니다.